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 대법관 후보를 지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새 연방 대법관 후보에 메릭 갈랜드 현 연방 순회 항소 법원장을 지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의 모습을 드러낸 갈랜드 후보는 시카고 출신 백인으로 하버드 법대를 졸업했으며 1997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워싱턴 DC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된 바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앤터닌 스켈리아 대법관이 지난달에 사망하자 이 자리를 채울 새 대법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면서 새 연방 대법관은 독립적인 생각과 뛰어난 지성, 진실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대법관 후임은 차기 대통령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후임이 지명되더라도 청문회 개최나 표결 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가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 대학생이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유엔 주재 북한 관리들을 만났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15일 미 동부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 인근 호텔에서 북한 관리들과 만나 억류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석방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일훈 유엔 주재 북한 차석 대사는 이 같은 요청을 북한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동의했다고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전했습니다.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오하이오주 출신 원비어 씨 석방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존 케이식 주지사의 부탁을 받은 이래 북한 관리들과 직접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과거에도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석방 문제 해결 등을 포함해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편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6일 북한 최고재판소가 이날 원비어 씨에게 국가전복 음모죄를 적용해 노동교화형 15년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학생인 원비어 씨는 중국 시안에 본사를 둔 북한 전문 여행사를 통해 북한에 여행을 갔다가 지난 1월 호텔 내 금지된 구역에서 선전물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평양국제공항에서 구금됐습니다. 미국의 애덤 주빈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 대행이 16일 베이징에서 중국 재정부 고위 당국자와 만났습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주빈 대행은 이날 중국 측 당국자와 만나 대북 제재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철저한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고 미국이 조만간 발표할 독자 제재에 대해서도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무부는 주빈 대행의 출발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와 재무부, 국무부의 새 대북 제재에 맞춰 이뤄지는 이번 방문은 북한의 도발 행위를 놓고 미중 간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라면서 북한 정권을 겨냥한 이번 제재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국제축구연맹이 미국 정부가 몰수한 일부 임원들의 불법 뇌물 자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축구연맹은 최근 서한을 통해 불법 행위에 가담한 임원들이 여행 경비 등 미화 2,820만 달러를 지출했다며 오히려 피해자를 자처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제축구연맹의 비리를 수사하면서 42명의 관련자를 소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들 관련자로부터 수억 달러의 부당 이익을 몰수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의 일부 고위 임원들은 월드컵 개최지 선정을 조건으로 일부 국가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고 실제로 뇌물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은 이 같은 자체 임원들이 불법 행위를 오랜 기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라질의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전 대통령이 장관직 제의를 수락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룰라 전 대통령은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룰라 전 대통령의 장관직 수락은 최근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현 정권 실세들에게 이어지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브라질 언론 등은 전했습니다. 브라질은 연방정부 장관에 대한 수사나 구속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지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이 선수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포르투갈 출신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 세계 최고 실력으로 꼽힌다는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 축구단의 선수입니다. 뛰어난 실력과 외모에 대기업 상품 광고 모델 활동 또 개인 사업을 하면서 명성과 부를 누리고 있는 선수인데요. 이 호날두 선수가 조만간 병상에 누워있는 5살짜리 꼬마와의 의미 있는 만남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호날두를 만나는 화제의 이 주인공 바로 중동 팔레스타인에 사는 다와부샤라는 이름의 꼬마인데요. 지난해 여름에 소년이 살고 있는 한 마을에서 유대인 극단주의자들이 방화를 저질렀는데요. 당시 방화 사건으로 꼬마의 부모와 동생이 죽었습니다. 이 사건이 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유대인 극단주의자들의 방화를 비판하는 캠페인을 벌였는데요. 화상을 입고 온몸이 붕대에 쌓인 꼬마의 사진이 인터넷에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속의 꼬마가요. 이 호날두 선수 사진을 들고 있었던 거죠. 꼬마의 소원이 호날두 선수 같은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을까요? 꼬마의 안타까운 사연은 호날두 선수의 소속 구단인 레알 마드리드에까지 알려졌고요. 이 축구단이 이번 만남을 주선한 겁니다. 아직 언제 호날두 선수하고 다와부샤가 만날지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꼬마가 아직 많이 아프기 때문에 호날두 선수하고 공을 찰 기회는 못 갖게 되겠지만은요. 축구를 좋아하는 꼬마가 병상에서 빨리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뉴스와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을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21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3월 17일 북한 대체로 맑다가 아침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흐려지겠고요. 밤에 평안남북도에는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8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 기온 5도에서 15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평양 흐리겠습니다. 기온은 1도에서 14도 분포 예상합니다. 신의주 역시 흐리겠습니다. 1도에서 8도 분포. 개성 역시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0도에서 13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아바가 부릅니다. I have a dream 들어보시죠.
can take the future, even if you fail. I believe in angels, something good in everything I see. I believe in angels, when I know the time is right for me, I'll cross the stream.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늘은 김현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러시아 군용기 그룹 이진이 시리아에서 철수했습니다.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약 열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수요일 16일 폐막했습니다. 전 세계 사망자의 약 4분의 1이 해로운 환경 때문에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러시아 군용기 그룹 이진이 또 철수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수요일 전날보다 더 많은 군용기가 시리아 서부 흐메이민 공군기지에서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하지만 이날 정확히 몇 대의 군용기가 철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어쨌든 연 이틀째 군용기 철수가 진행된 셈이네요.
맞습니다. 첫날인 화요일 15일에는 수호의 34 전투기와 기술 지원 인력과 장비를 실은 수송기 등 일단의 군용기가 시리아를 출발해 러시아 남부 공군기지에 도착했는데요.
네.
군악대가 국가를 연주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러시아 국기를 흔들며 이들의 귀환을 반겼습니다.
네. 자, 러시아군의 이번 철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앞서 전격적으로 철수를 발표하면서 이루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월요일 시리아에 있는 주요 전력을 철수할 거라는 푸틴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고요.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 연속으로 일단의 군용기 그룹이 시리아에서 철수한 겁니다.
네.
푸틴 대통령은 시리아에 러시아군을 투입한 목표를 달성했다며 철군 이유를 밝혔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철군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네, 그게 정확하지 않은데요. 푸틴 대통령은 시리아에 파병한 모든 전력을 다 철수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군용기 편대를 철수시킬지 또 구체적인 철수 병력의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시리아에 얼마나 그 많은 러시아 병력이 주둔 중인지도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요?
맞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주둔 병력 규모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앞서 미군 관계자는 러시아가 적어도 50여 대 이상의 군용기와 3천 명에서 6천 명 사이의 병력을 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러시아가 지난해 9월 말부터 시리아 정부의 테러 격퇴 작전을 지원한다면서 군사 개입을 했는데요. 러시아가 그동안 이 쓴 경비도 상당하다면서요.
네, 러시아의 국방부 자료와 전문가들의 평가를 인용해 한 러시아 일간지가 보도한 걸 보면요. 지난해 9월 말부터 시작된 시리아 공습 작전에 들어간 비용이 384억 루블, 미화로 약 5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공습 초기 50대였던 군용기도 70대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시리아 파병 목표를 달성했다면서 철군 이유를 밝혔지만은 그와 관련해서 또 이런저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시리아 내전에서 정부군이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철군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푸틴 대통령 시리아의 바샤르 아사드 정권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철군을 단행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시리아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아사드 대통령 측은 러시아군이 철수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다시 복귀할 수도 있다는 소리인데요. 또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시리아 정부 압박설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네. 자, 러시아군이 전원 철수하는 게 아니라면은 얼마나 병력이 남게 되나요?
네, 러시아 정부는 시리아에 있는 자국의 해군과 공군기지에 약 1,000명의 병력은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시리아 국방부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선포하기는 아직은 너무 이르다면서 러시아 공군은 테러를 표적으로 한 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다음 주에 러시아를 방문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케리 장관이 화요일 러시아의 시리아 철군 문제 그리고 시리아 내전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밝혔는데요.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케리 장관은 지금 내전을 끝낼 아주 중요한 단계에 도달했다면서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시리아의 항구적인 평화는 아사드 정권의 이양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가 16일 끝났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5일 시작해서 약 열흘 동안 진행됐던 전인대가 수요일 16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폐막식을 갖는 것으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 폐막식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최고 지도부 7명 그리고 약 3천 명에 달하는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네. 보통 전인대와 함께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줄여서 이 정협을 중국의 양회라고 부르는데요. 정협 행사도 끝났죠?
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중국의 최고 정치자문기관인데요. 정협은 지난 3일 위정성 정협주석을 비롯해 약 2,100명이 참석해 중국 공산당과 정부 당국의 제시한 정책을 마련하고 14일 폐막식을 가졌습니다.
네, 이 전인대라면은 중국의 중요한 정책들이 결정되는 최고 의결기관인데요. 이번 전인대에서는 어떤 것들이 다뤄졌습니까?
네, 올해 전인대에서는 13차 5개년 경제계획과 국방과 외교, 안보 강화, 중국과 유럽, 동남아시아 등지를 육상과 해상으로 연결하는 이른바 1대1로 사업 등이 비중 있게 논의됐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관심을 모았던 것이 13차 5개년 경제계획이었는데요.
네.
중국은 5년 단위로 경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13년에 시진핑 주석이 취임했는데 시 주석이 취임한 후로 처음 수립되는 경제계획이라서 관심이 더 집중됐었죠.
그렇습니다. 또 최근 중국 경제가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계획이 나올지 주목됐었는데요.
네.
향후 5년간의 평균 경제 성장률을 6.5% 이상, 해마다 6.5%에서 7% 사이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13차 5개년 계획 초안을 표결에 붙여서 찬성 2,778표, 반대 5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네. 2016년도 예산안도 통과됐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게 국방 분야 예산인데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네, 지난해보다 7.6% 늘리기로 했습니다. 규모로 보면 9,550억 위안 정도인데요.
네.
중국의 국방 예산 증가율이 한 자릿수를 기록한 건 지난 2010년 이후 6년 만의 일입니다. 한편 중국의 권력 서열 2위인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폐막사에서 올해 회의의 중요한 성과로 13.5 규획, 즉 13차 5개년 계획 요강을 채택해서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는 기초를 놓은 것을 꼽았습니다.
네, 그런데 샤오캉 사회라는 게 뭔가요?
이 샤오캉은 원래 중국의 고전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를 뜻한다고 합니다.
네.
시진핑 주석 이전 장쩌민 주석이 2012년 처음 이 말을 사용한 후 중국 발전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장더장 상무위원장은 또 시진핑 주석의 지도 아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전 세계 사망자 4명 중에 1명이 해로운 환경 때문에 숨진다는 보고서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인데요. 2012년에 전 세계에서 환경적인 이유로 사망한 사람이 전체 사망자의 23%인 1,260만 명에 달했습니다. 건강한 환경을 통한 질병 예방이라는 이 보고서는 WHO가 10년 전 첫 보고서를 낸 후 두 번째입니다.
네, 이 WHO가 규정하고 있는 해로운 환경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네, 대기, 수질, 토양오염, 화학물질 노출, 자외선 노출, 기후변화 같은 자연환경은 물론이고요. 직장에서 느끼는 압박감,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열악한 도로 환경 등 광범위한 요인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네, 자, 보고서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2012년 한 해 동안 820만 명이 심장병이나 암, 뇌졸중, 만성호흡기 질환 같은 비전염성 질병으로 사망했는데요. 이는 환경적 요인으로 사망한 사람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이런 비전염성 질병은 대기오염이나 합성화학물질 등 인체에 해로운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170만 명은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부상으로 숨졌고요. 직장 내 부담이나 인체에 해로운 업무 환경 때문에 숨진 사람도 24만 6천 명에 달했습니다.
네, 지역별로도 좀 차이가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가 환경적 요인으로 숨진 사람이 가장 많았는데요. 380만 명이었고요. 동북아시아와 오세아니아가 350만 명, 아프리카 220만 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유럽과 미주 지역은 각각 140만 명과 84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시아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네요.
그렇습니다. 최근 중국과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급격한 산업화로 대기오염이 심각한데요. 보고서는 바로 이 대기오염이 이 지역의 질병과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안전하지 않은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큰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진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메리 갈랜드 판사를 새 연방 대법관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화요일 5개 주에서 열린 예비선거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미주리주 퍼거슨 씨가 연방정부가 지시한 경찰 개혁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소식도 살펴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먼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 대법관 지명제를 발표했다는 소식 알아보죠.
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세상을 떠난 앤터니 스켈리아 대법관 후임으로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장인 메리 갈랜드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And today, after completing this exhaustive process, I've made my decision. Today I am nominating Chief Judge Merrick Brian Garland to join the Supreme Court.
네, 아주 힘들었던 과정을 거쳐서 메리 갈랜드 연방항소법원장을 새 대법관 으로 지명을 했다는 겁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이곳 시각으로 수요일 오전에 백악관에서 직접 이 사실을 발표했는데요. 이 갈랜드 지명자가 대법원의 중용과 품격, 평등의 정신을 가져다 줄 것이라면서 법원 사서와 검사, 법원장으로서 풍부한 경륜, 또 뛰어난 판결 능력을 법조계에서 두루 인정받고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이 누구를 신임 대법원 판사로 지명할지 관심이 많았는데요. 자, 새로 지명된 메리 갈란드 판사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볼까요?
네. 아, 조금 전에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이 갈랜드 지명자는 현재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항소법원의 수장인데요. 올해 63살이고요. 이 오바마 대통령과 같은 시카고 출신입니다.
네.
하버드대학교와 하버드 법률전문대학원을 나왔고요. 이 워싱턴에 있는 법률회사인 아놀드 앤 포터에 있다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는 연방 법무부에서 일했습니다.
네, 이 갈랜드 지명자가 또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요. 지난 1995년에 발생한 오클라호마주 폭탄 테러 사건이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당시 이 사건 조사를 진두지휘하면서 이름이 많이 알려졌는데요.
네.
이 갈랜드 지명자는 또 연방 법무부에 있을 때 당시 메리언 베리 워싱턴 DC 시장의 마약 사건을 또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에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갈랜드 지명자를 DC 항소법원 판사에 지명했고요. 2013년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순회 항소법원장에 임명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연방대법원이요. 이 보수와 진보 4대 4로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네.
자, 누가 이 균형을 깰 것인가가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갈랜드 지명자 성향은 어떻습니까?
네, 갈랜드 지명자는 백인인데요. 이 온건한 그리고 중립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민주공화 양당에서 두루 존경을 받는 그런 법조인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난 2010년에 당시 연방상원 법사위원회 소속이었던 공화당의 오린 해치 상원의원은 갈랜드 판사가 훌륭한 법관이라면서 대법관에 지명되면 인준 과정에서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이라고 축하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의 지명 연설에 이어서 갈랜드 판사가 소감을 밝혔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Fidelity to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has been the cornerstone of my professional life. If the Senate sees fit to confirm me to the position,
네, 갈랜드 판사는 약간 목이 메이는 목소리로
네.
그동안 헌법과 법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왔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상원 인준을 받게 되면 계속해서 이 같은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이요 공화당에 맞서서 진보색이 확실한 지명자를 들이밀질 않고
네.
온건한 성향을 가진 갈랜드 지명자를 내세운 걸 보면은요, 이 인준 과정에서 공화당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그런 포석으로 읽혀지는데요.
네.
공화당 반응 어떻습니까?
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수요일 갈랜드 지명자에 대한 인준을 고려하지 않겠다면서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대법관 지명을 강행한 것은 상원 인준을 받으려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올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하려는 그런 시도라면서 비판했는데요.
네.
맥코넬 원내대표는 새 대법관 지명과 관련해서 국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다음 대통령이 대법관을 지명하면 그때 가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참 대법관 자리 하나를 놓고 이렇게 정치권이 신경을 쓰는 게요. 미국에서 이 자리가 그 위상이 참 막강하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특히 이 연방 대법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각별하죠.
네.
이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정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연방 대법원이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연방 대법관이 새로 지명될 때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가 크게 관심을 갖는 것으로 갖고 보는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 또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알아봐야죠. 자, 화요일 15일에 미국의 5개 주에서 예비선거가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오하이오주에서 그 존 케이시 지지사에게 패하긴 했지만 플로리다주와 노스캐롤라이나, 일리노이주 이렇게 3개 주에서 승리했고요. 클린턴 후보는 플로리다주와 노스캐롤라이나, 일리노이, 오하이오 이렇게 네 개의 주를 휩쓸었습니다.
네, 아직 미주리 주에서는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1위와 2위 사이에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0.2%포인트라는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현재 트럼프 후보와 클린턴 후보가 각각 앞서는 상황입니다.
네.
공화당은 이날 북 마리아나 제도에서 당원대회를 실시하기도 했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네, 자, 공화당의 경우에요. 이번 선거에서 특히 중요했던 게 이 플로리다주하고 오하이오주 아니었겠습니까?
네.
1위에 오른 후보한테 모든 대의원을 몰아주는 승자 독식제를 취하는 곳이고 또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하고 존 케이식 주지사의 그 기반이 되는 곳이어서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화요일 선거는 루비오 후보나 케이식 후보에게 이 선거운동을 계속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중요한 갈림길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한때 공화당 주류 세력의 희망으로 불렸던 루비오 후보는 지역구인 플로리다주에서 20%포인트 가까운 큰 격차로 이 트럼프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네.
이런 결과가 나오자 루비오 후보는 선거운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While it is not God's plan that I be president in 2016 or maybe ever, and while today my campaign is suspended, the fact that I've even come this far.
루비오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신의 뜻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그렇지만 그 트럼프 후보를 겨냥해서 공포나 분노, 다른 사람의 좌절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원칙과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는 그런 보수주의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루비오 후보는 이번에 대통령 꿈을 접었을 뿐만이 아니라 상원의원 자리에서도 물러나게 됐는데요. 내년에 임기가 끝나는데 이 대통령 선거운동에 집중하기 위해서 재선에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루비오 후보는 결국 중도 탈락했지만 케이식 후보는 또 새 희망을 얻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신이 주지사로 있는 오하이오주에서 승리를 거둔 건데요. 처음에는 여론조사 에서 트럼프 후보에게 밀렸지만 점점 격차를 좁혀 나가더니 두 자릿수 격차를 보이면서 선거일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케이식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1위를 한 게 이번이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오하이오주에서 승리를 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앞길이 멀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 대의원 수에서 트럼프 후보뿐만이 아니라 2위인 크루즈 후보에게도 크게 밀리는 상황인데요. 이 루비오 후보가 경선 포기를 선언하면서 이 공화당 주류 세력이 케이식 후보를 중심으로 단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긴 하지만요.
네.
하지만 또 트럼프 후보에게 얼마나 위협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게 이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네. 자, 또 트럼프 후보가 오하이오주에서 패하긴 했지만 또 3개 주하고 미국령 북마리아나 제도에서 승리를 했는데요.
네.
트럼프 후보의 표정 어떤가요?
네, 트럼프 후보는 오는 7월에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 전에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이 트럼프 후보가 플로리다주뿐만이 아니고 오하이오주에서도 승리했더라면 이 공화당 후보로 거의 확정될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오하이오주에서 지면서 좀 상황이 복잡해지긴 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상을 깨고 버니 샌더스 후보가 미시간주에서 승리를 하면서요. 클린턴 후보의 대선 가도에 제동을 거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뭐 이변 없이 클린턴 후보가 대부분 주에서 승리를 했죠.
그렇습니다. 샌더스 후보가 노스캐롤라이나나 플로리다주 같이 이 원래 클린턴 후보가 강세를 보인 남부주들은 일찌감치 포기를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 중서부주들의 큰 기대를 걸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클린턴 후보에게 밀리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샌더스 후보는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이 민주당은요 승자한테 대의원을 몰아주지 않고 또 지지율에 따라서 배분하니까 앞으로 몇몇 주에서 샌더스 후보가 승리를 한다고 해도 대의원 수 격차를 줄이기가 힘든 거죠.
네, 맞습니다. 클린턴 후보 역시 이제 계속 또 대의원을 늘려나갈 테니까 그런데요.
예.
전문가들은 클린턴 후보가 민주당 후보 지명을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클린턴 후보 역시 화요일 승리 연설에서 민주당 경선을 넘어서 11월 본선거를 바라보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If we reach out to treat each other with respect, kindness, and even love instead of bluster and bigotry.
네, 고함치거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친절과 사랑으로 대한다면 또 서로를 무너뜨리는 대신에 일으켜 세워준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네.
이 공화당 선두주자 트럼프 후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달 미국 법무부가 미주리주 퍼거슨 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 퍼거슨 시의회가요 경찰 법원 개혁안을 거부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네, 네.
그런데 퍼거슨 시의회가 태도를 바꿨네요.
네, 퍼거슨 시의회는 화요일 6-0 만장일치로 연방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 개혁안에는 우수한 경관을 모집하기 위해서 경찰 월급을 올리고요. 소수계 경관 채용을 늘리는 조항이 들어있었는데요. 이 앞서 퍼거슨 시의회는 이 조항을 빼달라고 요구하면서 개혁안을 거부했습니다.
네.
이 조항을 시행하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현재 이 퍼거슨 씨가 한 해 2,500만 달러 예산 적자를 보는 상황인데 이 조항을 시행하려면 3년 동안 1,000만 달러가 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를 감당할 만한 재정적인 여력이 도저히 없다는 거였습니다.
예, 그런데 한 달여 만에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뭘까요?
네, 또 역시 재정적인 부담 때문인데요. 이 퍼거슨 씨가 개혁안을 거부하자 법무부가 소송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이 소송을 진행하려면 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변호사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인데요. 이 소송 비로 뭐 8천만 달러가 들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법무부가 일주일 전에 또 시의회에 보낸 편지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협조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시의원들이 마음을 바꾸게 됐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법무부가 퍼거슨 시를 상대로 소송까지 낸 이유가 뭐였죠?
네, 당시 로레타 린치 법무부 장관은 퍼거슨 시 경찰이 헌법을 위반하고 흑인들을 상대로 인종차별 행위를 했다고 말했는데요. 이 퍼거슨 씨가 재정적인 문제를 걱정하는 건 이해하지만 헌법에 따른 경찰 활동을 하는데 돈이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이 소송 이유를 밝혔었습니다.
네. 자, 결국 퍼거슨 시 의회가 이 법무부의 그 개혁안을 수용한 건데요.
네.
법무부 반응 어떻습니까?
네, 바니타 굽타 법무부 민권 담당 차관보는 화요일 성명에서 이 퍼거슨 씨가 모든 시민이 미국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이 퍼거슨 씨는요 미 중서부 미주리주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요.
네.
지난 2014년에 일어난 총격 사건 때문에 전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2014년 8월이었죠. 이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이름의 10대 흑인 소년이 이 아무런 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백인 경관의 총에 맞아 숨졌는데요. 이 브라운에게 총을 쏜 백인 경관이 이 정당 방위를 인정받아 기소되지 않으면서 이 퍼거슨 시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졌고요. 또 폭동으로까지 번졌었습니다.
네.
이 법무부는 조사 결과 이 퍼거슨 시 경찰과 법원에서 흑인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인종차별이 있었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로 이거 이어가 보겠습니다. 스팅이 부릅니다. Shape of My Life 들어보시죠.
use the cards as a meditation. And those he plays never suspect. He doesn't play for the money he wins. He doesn't play for respect. He deals the cards to find the answer. The sacred geometry of chance, the hidden law of a probable outcome, the numbers lead a dance. I know that the spades are the swords of a soldier. I know that the clubs are weapons of war. I know that diamonds money for this art, but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He may play the jack of diamonds, he may lay the queen of spades, he may conceal a king in his hand while a memory of it fades. Spades are the swords of a soldier. I know that the clubs are weapons of war. I know that diamonds mean money for this art, but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That's not the shape.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인간과 컴퓨터가 겨루는 세기의 대결로 불렸던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 결국 인공지능 알파고의 승리로 막을 내렸죠. 이번 대국의 결과를 두고 전 세계인들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섰다면서 놀라워하고요. 또 영화에서처럼 인간이 인공지능의 지배를 당하는 세상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인공지능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인간 고유 영역에 도전하다.
지난 3월 초 전 세계의 눈과 귀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바둑 대결이 펼쳐진 한국 서울에 집중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바둑기사 가운데 한 명인 한국의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인 알파고가 맞대결을 펼친 건데요. 많은 전문가는 총 5차례의 대국에서 이세돌 9단이 5대0, 또는 4대 1 정도로 이길 걸로 예측했습니다. 과거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겼던 서양 장기 체스 게임이라든지 문제 풀기 게임과는 달리 이 바둑은 무한대의 경우의 수를 갖고 있어서 아무리 계산 능력이 좋은 인공지능 컴퓨터라도 쉽게 인간을 이길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게다가 인공지능에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직관이나 통찰이 없기 때문에 이 앞을 내다보는 수읽기가 더 어려울 거란 예측이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이번 대국에서 인공지능 알파고는 일부 약점을 노출하긴 했지만 인공지능 특유의 연산 능력에다가 수를 내다보는 능력까지 보이면서 이세돌 구단을 4대 1로 누르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만판에 이겼는데 이렇게 축하를 받아본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를 하기 전에 뭐 5대 0, 뭐 4대 1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3연패를 당하고 1승을 하니까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이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 듣고 계신데요. 인공지능 알파고는 이세돌 구단이 네 번째 대국에서 첫 승리를 거둔 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승리라고 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겨줬습니다.
인공지능의 연구개발 현황.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는 학습이나 추론 능력 등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컴퓨터로 실현한 기술을 말합니다. 1955년에 스탠퍼드 대학교 존 메카시 교수가 처음 사용한 용어인데요. 흔히 영어 약자로 AI라고 합니다. 이 인공지능은 1956년 들어서 학문의 한 분야로 인정받기 시작했는데요. 정보를 입력하면 답을 내놓는 단계를 지나서 인공지능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수학 문제도 풀고 영어를 배우는 등 성과를 거두면서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하면 과거 이 서양 장기 게임에서 인간을 이긴 IBM사의 딥블루나 문제 풀기 대회에서 인간 우승자를 제친 IBM의 왓슨, 그리고 애플의 손전화 아이폰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시리 정도만 떠올릴 텐데요. 하지만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승인 여부도 인공지능이 결정하고요. 날씨나 증권시장의 상황을 알려주는 기능도 인공지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 고유의 능력이라고 여겨져 왔던 창작, 그러니까 음악이나 소설을 만드는 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The high-tech company Google has a fleet of self-driving cars. By August, they had logged 480,000 kilometers.
네, 앞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인간 대신에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무인 자동차가 도로에 등장할 전망인데요. 방금 들어보신 것처럼 구글을 비롯해서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개발에 돌입했고요. 앞으로는 의사 대신에 어려운 수술을 집도하는 인공지능 의사, 사람 대신에 인공지능의 군인이 돼서 나라를 지키는 모습도 가능하게 될지 모릅니다. 세계 각국에서 이런 인공지능 개발 노력을 아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치지도 않고 잠들거나 늙지도 않는 인공지능이 점차 인간의 자리를 대체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을 지배할 것인가?
결코 기계가 흉내낼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던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에서도 인공지능이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기계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영화 같은 얘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y whole life I prepared my son to lead humanity in the fight against the machines.
This night we take back our world.
네,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미래를 그린 영화 터미네이터의 한 장면인데요. 이렇게 인간이 인공지능 기계에게 역습당할지 모른다는 우려, 과연 일리가 있는 걸까요? 미래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자아를 지닌 강인공지능과 자아는 없고 주어진 조건 아래서 결정만 내리는 약인공지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강인공지능은 사람하고 똑같이 슬픔, 기쁨, 분노 같은 걸 느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반면에 약인공지능은 그런 감정도 없을 뿐더러 스스로 생각할 수가 없다는데요. 이 바둑 인공지능인 알파고는 바로 이런 약인공지능에 해당합니다. 알파고가 내린 판단은 스스로 생각한 게 아니라 수많은 정보, 바둑 기보드 가운데서 최선의 수를 찾아내는 능력에 불과한 거죠. 현재 약인공지능은 건축이나 시설물 관리,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요. 강인공지능에 대한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직까지는 영화 터미네이터처럼 인류가 기계에 지배되는 상황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의견도 있는데요. 스티븐 호킹이나 빌 게이츠 같이 세계적인 과학자나 전문가는 인공지능이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 스스로가 인류를 뛰어넘는 지능을 갖추게 되면 인간이 통제할 수 없을 거라는 게 이유입니다. 또 인공지능이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하더라도 인간이 무조건 따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의뢰 인간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인간 스스로 판단하기를 포기하고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결과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인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clean and tidy. Clean and tidy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Wow, your room is very clean and tidy. Do you keep it like this every day?
Yes, I keep it clean and tidy every day.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은 Wow! Your room is very clean and tidy. 야, 네 방 무척 깨끗하다. 이렇게 매일 정리하며 지내니? 라고 묻자 저는 Yes, I keep it clean and tidy every day. 날마다 정돈해. 라고 대답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clean and tidy. Clean and tidy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볼까요?
Wow, your room is very clean and tidy. Do you keep it like this every day?
Yes, I keep it clean and tidy every day.
오늘의 expression is clean, C-L-E-A-N, clean, and tidy, T-I-D-Y, tidy, clean and tidy. If something is clean and tidy, it is organized and very neat. Clean and tidy는 깔끔하고 정결하다라는 뜻입니다. In today's conversation, Jason tells me that my room is very clean and tidy.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깔끔하고 잘 정돈된 제 방을 보고 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리를 매일 하는 거냐고 묻기도 하고요.
Wow, your room is very clean and tidy. Do you keep it like this every day?
라고 말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using today's expression.
그럼 오늘의 표현, clean and tidy가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예문을 통해 살펴볼까요? Our office must be clean and tidy. Our office must be clean and tidy. 라고 하면 우리 사무실은 깔끔하고 잘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Let me give you another example. Albert's room is extremely clean and tidy. Albert's room is extremely clean and tidy. 라고 하면 Albert's 방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하고 정결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clean and tidy,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Wow, your room is very clean and tidy. Do you keep it like this every day?
Yes, I keep it clean and tidy every day. Let's review what we have learned today. If something is clean and tidy, it is organized and very neat. Clean and tidy. Clean and tidy. Clean and tidy. Now try using this phrase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engbangsong,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Miguk Jongbu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과 파키스탄은 언제나 안정과 평화, 세계와 지역의 경제 개발이라는 근본적이고 공통적인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파키스탄 전략 대화는 비록 과거에 서로 다른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통의 기반을 다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환영사에서 테러와의 싸움과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 미국과 파키스탄은 굳은 결의를 갖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전사들을 모집하고 재정을 확보하며 폭력을 일으키는 무장 세력의 행위를 막기 위해 파키스탄이 벌이고 있는 총체적 접근 방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역 안보에 있어 두 나라는 안정을 강화하고 극단주의와 폭력을 일삼는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파키스탄의 국경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고 캐리 장관은 말하고 파키스탄 군은 북와지리스탄 지역에서 극단주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작전으로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의 동네를 재건하는데 2억 5천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무기 확산 금지 문제에서 미국은 파키스탄에 미국 러시아 관계를 따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핵탄두 감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파키스탄 대화에서는 경제와 개발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두 나라는 앞으로 5년 동안 무역량을 늘리는 공동 사업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파키스탄 제품이 국제사회에서 보다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이를 위한 사업의 하나로 파키스탄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보다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파키스탄 경제에는 지속적인 전기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시장 중심적인 에너지 분야를 개발하도록 파키스탄을 돕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추가로 1,750메가와트의 전력 생산을 지원해 거의 2,600만 파키스탄 국민의 전기 공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나아가 새로운 미국 파키스탄 청정에너지 동반자 계획에 따라 3,000메가와트의 전력을 무공해 에너지로 생산할 가능성을 갖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키스탄은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교육, 과학,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파키스탄의 나와즈 샤리프 총리가 작년 10월 워싱턴 방문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미국과 파키스탄 간의 밀접하고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는 두 나라뿐 아니라 그 외 지역에까지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